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두 번째 계명이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라 함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그 십계명, 그 계명 다음에 또 다른 계명을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 받은 그 십계명을 갱신하고 그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진짜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40년 전에 38년 전, 9년 전에 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신명기는 구약의 학자들이 참 사랑하는 책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구약 중에서 신명기를 매우 사랑하는데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잇이 신명기에 관한 짧은 주석을 쓴 게 있습니다. 이미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명기를 좀 주석과 함께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 주석을 권해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읽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신명기를 가지고 구약의 심장박동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신명기는 구약이지만 그 안에 내용 중에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도 간사해서 복음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그 장르가,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글 모습이 설교입니다. 긴 설교를 한대 몰아놓은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안에는 크게 세 개의 설교가 있다 얘기하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4절부터 저 뒤에 27장, 28장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29, 30장이 마무리고 그 뒤에 이제 덧붙임이 있는데 이 복잡한 구조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설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떤 장르의 글이냐를 아는 건 필요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시로서 읽어야 되고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역사로서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읽을 때는 설교로서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칠 무렵에 한편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편에서는 언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은 그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4장 9절부터 14절인데 실제로 저는 4절부터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총정리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 특별히 신약의 복음과 함께 로마서와 함께 신명기를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신명기를 한번 차분하게 읽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신명기를 읽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언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가 그 내용들을 잘 다스려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맨 마지막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때라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예요. 그때 너희로 하여금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는 너희가 장차 이제입니다. 이제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이제에 너희가 받을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법도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설명을 이제 본문 살피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구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신명기의 배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직전에 들어갈 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첫째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명기의 이 교훈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3월이 되어서 우리 자녀 중에 이제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학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급한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이 이 시점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 유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다짐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훈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 관련된 구절을 4장 4절에서 보겠는데 4장 4절,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요 표현들이죠. 대롱대롱.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 좋으시면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신명기 4장 4절이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4절 4절 봐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하였느니라? 생존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떠나지 않으면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라는 이 교훈은 일종의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존 전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쭉 묵상을 해왔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구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아주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구절 여러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우리가 생존하는 날 동안 마음을 힘써 지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존시킬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절의 그 내용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세상 문화에 내가 노출되지 않겠다, 이렇게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은혜 받은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것들,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비우는 것보다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채우고 그것에 대한 간증으로 채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러니까 율법과 조문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돌판 혹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따라 결정이 나는 거죠. 새언약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 이게 새언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니까 그걸 안 지킬 수 없도록 마음에다 새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법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게 새언약,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가 그 다음에 마음을 힘써 지킨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켜졌을 때 그 지켜진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려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백성을 나의 산으로 모으라.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충현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확실히 아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처음 세 계명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나 이외에 두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빨리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4절과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무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강성해지는 걸 보고 수가 많아지는 걸 보고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냐면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태어난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몰래 살려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그거를 반해서 아기들을 몰래 살리는 거예요. 이건 매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산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1장 21절이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놀랍죠. 산파들이, 일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흥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있는 경건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그때 그 모습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고 확인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9절 뒷부분에, 본문 9절 뒷부분에 이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 전하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10절에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들이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라? 가르치게 하리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언약이 증거되고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증거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 이 생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한 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세대에 머물지 아니하며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예요. 이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간직할 것인가, 이 이슈가 매우 큰 이슈죠. 우리 중형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어김없이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하루였습니다. 가끔 지면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면 인터뷰를 하면 질문하신 분이 거의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게, 목사님, 목사님은 충영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이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젊은 우리의 믿음의 이 지체들이 나이든 세대를 떠받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세대라는 생각을 우리 주력 세대들은 없애야 합니다. 제가 다음 달이 되면요, 만으로 6학년 3반이 됩니다. 이제 저도 이 충영교회 같은 전통교회에 이제는 이게 중심이 되는 나이 세대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60대, 70대가 중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유독 60대 중후반, 70대 가까운 이런 분들이 아직도 중심이 되는 것이 전통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신명기적인 답을, 신명기의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나이 들어가는 우리를 떠받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교정돼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수가 많은데 다음 세대는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세대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결코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충영교회를 향하여서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런 그 자랑이 있지 않아요? 전에는 교육부가 주년 주일학교만 3,000명이었다. 한 학생, 한 학급이 800명이었다. 이런 얘기 언젠가 나누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아이들도 많았고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만 만 명이 넘었어요. 성도들은 2,000명일 때. 그건 그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그렇게 젊은 세대가 나를 떠받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떠받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교정되어지고, 어떻게 교정되어지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시대보다 더 순전한 그런 세대가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다음 세대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법을 잘 나누어서 현 세대와 이어질 세대가 서로 의존적인, 서로 상호 의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이 있고 경험 있는 세대가 잘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새로운 세대가 잘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여서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교훈을 주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때 마음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고 나눌 때 그때 다음 세대가 그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그 시대에 만든 그 세대에 필요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교훈에는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을 같이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이 원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는 원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자, 4장 6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4장 6절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지키는 모습들이 주변 민족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것은 경건 생활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경건 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겠습니까? 아유, 저 친구들 좀 유별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믿는 사람을 유별나다고 보는 것이 일종의 폄하가 돼서 안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유별나다.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지혜가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특별한 지식이 있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며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믿지 않은 세상이 볼 때 저것이 지혜이고 저것이 그들이 모르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걸 승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쭉 읽어가십시다. 6절 읽기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 사람이래요. 아까 우리 이제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신명기 7장 7절 찾을 수 있는 분 빨리 찾으세요. 뭐 안 찾으시는 분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들어도 되고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안 좋으셨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조금 건너뛰면 맹세를 지키시려고 마지막에 속량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셨다. 수요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구절을 보니까 4장 6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큰 나라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이네.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네. 신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유별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큰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 있네, 놀라운 지식이 있네, 이들은 정말 큰 나라구나, 이 땅을 차지할 만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경이 넓은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성경학자입니다. 영국의 J.B. 필립스라는 영국의 성경학자인데 이제 글은 이렇게 학술적인 글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세계 속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경은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에게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서 보존된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신명기는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이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꼭 가르치십시다. 세상 앞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